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오늘 시리아 주재 대사관을 다시 연다고 시리아 공보부가 밝혔습니다. 시리아 공보부는 자세한 설명 없이 오늘 오후 열리는 대사관 재개관식에 기자들을 초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2011년 시리아에서 내전이 시작되자 대사관 문을 닫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에 맞서 싸우는 반군을 지원하는 주변 나라 가운데 하나로 시리아 내 대사관 재개관은 시리아 정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시리아 정부군은 거의 8년에 걸친 내전 끝에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이슬람 무장조직 헤즈볼라의 도움으로 반군 점령 지역 대부분을 되찾았습니다. 영국 국방부 장관이 자국의 최신 통신체계 구축에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가 관여하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개빈 윌리엄슨 국방장관은 화웨이가 영국 5G 통신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슨 장관은 중국 정부가 해킹 등 각종 위법 행위에 배후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고 영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영국 해외정보국 MI6의 알레스 연구국장도 이번 달 초 중국산 통신장비의 보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화웨이는 중국 인민해방군 정직 장교가 만든 회사로 전 세계 상업용 통신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는 회사입니다. 중국판 위성항법 서비스인 베이더우가 오늘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위성항해국은 어제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이더우가 오늘부터 전세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두칠성에서 이름을 딴 베이더우는 중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위성항법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독자적인 위성항법 서비스를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유럽연합뿐이었습니다. 베이더우 위치 확인 서비스는 정확도가 10m 내외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서비스 정확도는 5m 이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베이더우 서비스를 위해 모두 33개 인공위성을 이용하며 2020년까지 위성 4개를 추가로 발사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의 경보 단계가 두 번째 심각한 단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난관리청은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자 오늘 경보 단계를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화산 주변을 운항하던 비행기는 모두 회항했고 화산 주변 5km 구역은 접근 금지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22일 화산 활동으로 발생한 쓰나미로 지금까지 적어도 430명이 숨지고 15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화산 주변 해안 주민들은 또 다른 쓰나미가 올 것을 우려해 대피 권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 재난관리청은 오늘 성명을 내고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의 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접근 금지 구역을 2km에서 5km로 확대하고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이 구역 진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단이 내년 1월 초 중국 베이징에서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제프리 제리 씨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데이비드 말페스 재무부 국제문제 담당 차관이 이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나라 대표단이 예정대로 만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만나 무역 분쟁을 진정시키기로 합의한 이후 첫 회담이 됩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몇 달간 상대에 대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분 폐쇄가 엿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연방 상원이 오늘 개원합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 견해차가 커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풀릴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건설 예산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경 보안 예산으로 13억 달러만 책정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연방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예산을 전액 반영한 지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 반대로 이 지출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현지입니다.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법원은 원비어의 죽음이 북한의 고문 때문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정권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인권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따른 다양한 상응 조치를 검토 중인 미국 상황, 뉴스 해설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1도에서 영하 1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7도에서 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5에서 3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법원이 원비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북한 당국에 5억 달러의 배상금 판결을 내리면서 당시 판결과 함께 공개된 판사의 의견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질 외교 행태 등을 지적하면서 펜치와 전기 충격을 이용한 고문을 가했다는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비어 측의 사실상 승리를 안겨준 이번 판결은 전문가들의 진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베럴 하월 판사는 24일 공개한 의견서에 이번 판결을 내리게 된 이유를 담으면서 원비어 측이 제출한 서면 진술과 지난 19일 개최된 증거 청문회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인용했습니다. 특히 원비어의 죽음이 북한의 고문 때문이라는 원비어 측의 주장을 사실상 수긍하는 한편 전문가가 내린 결론은 북한이 고의적으로 원비어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데 있어 필수적인 증거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비어의 주치의였던 대니얼 켄터 박사는 지난 10월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통해 원비어의 사인은 뇌 혈액 공급이 5에서 20분간 중단되거나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면서 북한 측이 주장했던 식중독의 일종인 보틀리누스균 증상이 원비어에게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촬영된 뇌 촬영 사진을 근거로 원비어의 뇌 손상 시점을 2016년 4월로부터 수주 전으로 예상해 억류 기간의 상당 부분을 병상에서 보냈다는 점을 암시했었습니다. 따라서 하월 판사는 북한이 원비어가 의료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그를 집으로 더 일찍 보내는 대신 1년 넘게 심각하게 위태로운 상태로 계속 억류했다며 이는 전체주의 국가가 원비어를 잔인하게 다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비어의 발에 큰 상처가 있다는 점과 치아들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주치의의 진술서를 인용하면서 원비어의 발에 전기 충격이 가해지거나 치아 위치를 바꾸기 위해 팬치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월 판사는 북한 사법체계의 위법성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지난 19일 증거청문회 출석한 이성윤 미터프츠대 교수와 데이비드 호크 미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의 증언을 인용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3월 판결을 통해 원비어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에 독립된 사법부가 없고 원비어의 자백을 조작했으며 보여주기식 재판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원비어에게 내려진 판결이 적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월 판사는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하면서 만약 북한의 사법체계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비어에게 내려진 판결은 15년의 노동교화형이었지 죽음은 아니었다며 원비어의 죽음의 원인이 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원비어의 자산 가치에 대한 배상 금액을 결정할 때도 전문가들의 산술법이 인용됐습니다. 미국의 올드 도미니언 대학의 제임스 코치 교수는 재판부에 제출된 보고서를 통해 원비어가 생존한 상황을 가정해 그의 자산 규모를 세 가지 경우의 수로 예측했습니다. 코치 교수는 원비어가 버지니아 대학에서 좋은 학업 성적을 거둔 사실과 영국의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 재학한 점, 뉴욕의 투자회사에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을 근거로 했다고 보고서에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비어가 뉴욕 금융가에 진출하지 못했을 경우와 진출했지만 큰 성과 없는 직장인으로 남을 경우 또 금융가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 20년 뒤 관리자 자리에 오를 경우의 수가 제시됐습니다. 이를 통해 원비어가 가장 많은 돈을 벌 때의 금액을 603만 8,308달러로 추산했는데 하월 판사는 이 같은 산출법을 최종 인정해 최대치를 원비어의 자산 가치로 결정했습니다. 하월 판사의 의견서에는 원비어의 가족들이 겪은 고통도 자세히 묘사돼 있습니다. 특히 원비어가 신시내티 공항에 도착했을 당시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와 동생 두 명은 비행기에 올랐는데 이때 사람 소리 같지 않은 큰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의식불명 상태의 원비어가 내는 소리로 당시 원비어의 상태는 끔찍했고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고 가족들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시 원비어는 심각한 뇌손상과 함께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상태여서 주변 상황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고 심지어 막내 여동생은 소리를 지며 비행기 밖으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또 원비어의 엄마인 신디 씨도 실신 직전 상태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증언은 하월 판사가 부모의 피해 부분을 입증하는 데 인용됐습니다. 하월 판사는 북한의 행동으로 인한 원비어의 억류를 둘러싼 상황은 특별히 부모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비어가 억류된 동안 이 전체주의 국가는 그의 상태에 대해 어떤 사실도 알려지도록 하지 않았고 부모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채 계속해서 걱정해야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비어의 가족에게 높은 금액의 배상액을 책정한 데 대해서도 고문이나 인질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단일 공격으로 인한 피해 가족들보다 더 높은 배상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월 판사는 24일 발표한 최종 판결문을 통해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5억 113만 4,638달러를 북한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4월 최초 소송을 제기한 원비어 측은 북한의 무대응을 근거로 피고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궐석 판결을 요청해 불과 8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정권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인권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4년 이후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hat the human rights situation at the moment has not changed on the ground in North Korea.
토마스 오웨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지난 10월 유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보와 평화 등에 관한 최근의 중요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17일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했지만 유엔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유엔 총회 결의안들의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t gives the opinion and the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is binding.
유엔 총회는 결의안을 통해 의견과 우려, 권고 등을 제공할 뿐 법률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 3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최근 대북 인권 제재도 다분히 상징적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제재 대상자들이 미국을 여행하거나 미국 은행들과 거래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킹 전 특사는 그러나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정권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려는 시도가 아직 성사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warning to the regime that in order to have some
ICC 회부 노력은 북한 정권이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대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최종 보고서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권고한 2014년 이후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에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유엔 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에 방북을 허용했습니다. 또 지난해에 유엔사나 아동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사에 응하는 등 제한적이나마 인권관여정책에 호응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안현민 연구원은 지난 8월 말 북한인권 백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 비판을 의식해 공개 처형 대신 비공개 처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공개 처형에 대한 비난의 압박을 느낀 북한 정부는 공개 처형에 대신 비공개 처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 비공개 처형의 사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국제사회 대북 인권 압박이 북한 주민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re not forgetting about the people of North Korea. And as you know, I think that's where our focus should be.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점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숄티 대표는 앞으로도 북한과 협상해서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북한 인권이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따른 다양한 상응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습니다. 양측의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를 벗어나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뉴스에서 윤국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미국이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이 어제 서울에서 발행되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강 장관은 이 신문에 미국이 북한과의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상응 조치에 대해 여러 가지 옵션,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의 교착 상태는 북한이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데서 비롯된 것인데요. 이 문제도 미국의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까?
강경화 장관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공언한 데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가 무엇이냐가 미북 간 협상의 관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문제에 대해 논의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미국이 비핵화 상응 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 김정은 위원장은 일찌감치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9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평양 공동선언에 이런 합의가 담겼는데요. 미국은 10월 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때도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추가 고위급 회담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건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접촉이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강경화 장관에 따르면 현재 양측은 고위급 회담의 일정을 잡기 위한 접촉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실무선의 접촉이 활발해서 조만간 협상이 액티브한 국면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겁니다. 북한이 강 장관이 전망하는 대로 움직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 모두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는 매우 강합니다.
네, 미국은 추가 정상회담에 앞서서 고위급 회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죠.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의 합의가 모호했던 건 실무 차원의 충분한 협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2차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북한은 고위급 회담에 부정적입니다. 실무자들의 만남은 시간 낭비일 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통해서만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거부하면 2차 정상회담 개최가 어려운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2차 정상회담 시기를 1월이나 2월 중으로 못 받기에는 불확실성이 높다는 강경화 장관의 발언은 이런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급 회담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이 여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강 장관은 북한과의 협상이 속도감 있게 진전이 안 되고 또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이후 일정이 안 잡히고 있는 것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폼페오 장관은 비핵화가 완료된 뒤에나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줄곧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2차 정상회담의 내년 초 개최가 확실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재 문제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앞서 미국이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상응 조치에 대해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북한은 상응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의 입장은 내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만일 미국과의 물밑 접촉에서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 진전이 있으면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으면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면서 단계적 동시적 이행 주장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 경우에 미북 협상 중단 상태가 지속되고 연초 정상회담 개최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유엔 안보리의 이행 보고서가 올해도 100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고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냈다는 보고가 주를 이뤘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접수한 각국의 이행 보고서는 모두 101건입니다. VOA가 26일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각국의 이행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이달 13일까지 모두 78개 나라가 결의 2397호와 2375, 2371호 등에 따른 보고서를 최소 한 회 이상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보리는 각 결의를 채택할 때마다 유엔 회원국들이 90일 안에 대북 제재 이행 방안과 현황 등을 담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에 채택된 2397호의 경우 보고서 제출 시한이 올해 3월 22일이었지만 상당수 나라들이 2397호와 그 밖에 과거 다른 결의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면서 전체 보고서 제출 건수가 100건을 넘긴 겁니다. 올해에는 에리트레아와 파라과이, 토고 등 3개 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이행 보고서 제출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6년까지만 해도 이행 보고서 제출국은 100개를 넘기지 못했지만 지난해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고 올해 이들 3개 나라까지 더해지면서 전체 숫자는 123개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이행 보고서에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와 외교 관계 등에서 취해진 다양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특히 연초에 대거 보고서를 제출한 아프리카 나라들의 조치가 두드러졌습니다. 우간다의 경우 북한 대사관 직원의 숫자를 줄였다고 명시하면서 이례적으로 해당 외교관 2명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각국이 줄이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간다는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이를 지켰다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아울러 우간다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북한 강사들과의 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9명의 북한 의사와 더불어 14명의 공군 교관의 입국 허가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도 이행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허가증을 발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안보리 결의 2375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현재 안보리는 가장 최근 결의인 2397호를 통해 2019년 12월까지 해외에 파견된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프리카 나라인 세네갈 역시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갱신을 체계적으로 거부해 북한의 건설 회사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건설 그룹이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이행 보고서에 명시했고 적도 기니는 북한 농업성과의 협정을 파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적도 기니는 수단과 함께 자국 내 북한 회사의 문을 닫고 노동자들을 송환했다는 사실을 이행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몽골 등 북한의 우방국들이 이행 보고서를 통해 확고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드러낸 점도 주목됩니다. 중국은 상무부를 통해 올해 1월부터 북한산 농산품과 식품, 전자기기, 광물, 목재 수입을 전면 중단했으며 북한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허가증 갱신도 금지해 내년 말까지 이들의 외화벌이를 차단할 것이라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공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북한 선박과의 불법 환적도 중국 교통부가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이례적으로 자국 영토 내 북한 국적자들의 소득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몽골은 올해 1분기에만 445명의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대북제재위원회에는 지난 2006년 채택된 1718호에 따른 이행보고서가 14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2016년 채택된 2270호의 이행보고서가 111건이었으며 2321호와 2375호 이행보고서가 각각 104건과 103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채택된 2397호는 13일 현재 68건의 보고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지난 20여 년 동안 천여 명의 탈북민을 구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은 전액 일반 시민과 민간단체들의 기부를 통해 조달했는데요. 서울의 김영권 특파원이 이 단체 김영자 국장을 인터뷰했습니다.
탈북 난민 1,000명을 네. 구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가 이제 1,000명이 되리라고는 오래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지난 5월 달에 제 기사가 이제 조선일보에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쉴 틈 없이 저희한테 북한 난민들의 구조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게 참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냥 정신없이 구하다 보니 올해 230명을 구출을 했고 그동안 쭉 구출한 분들을 이렇게 합산해 보니까 1,000명이 넘어섰어요.
그 1,000명을 구출하는데 적지 않은 그 돈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요즘의 추세는 어떤가요?
비용이 이제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저희는 이제 A라는 지역에 모여서 그때부터 이제 저쪽 동남아 쪽 안전한 지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 200만 원 에서 190에서 20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1,000명을 구출하려면 네. 적지 않은 액수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저희가 이제까지 구출한 금액을 이렇게 합산을 해보니까 네. 한 15억, 16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올해만 4억이 넘어섰죠.
예, 네. 예. 상당한 돈인데 그 한 단체가 네. 그 액수를 충당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이 탈북 난민을 구출하시는 겁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제가 이들의 사연을 써서 이제 저희 후원자분들 또는 제가 알고 있는 분들한테 네. 이제 편지를 띄웁니다. 이러이러한 여성이나 아이들 또는 남성이 지금 이러한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을 구하는 데는 돈이 얼마가 듭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무슨 어떤 이벤트, 뭐 영화 보기를 한다든가 또 외국인들과 같이 하는 어떤 시간을 갖는 데든가 또 북한 음식을 먹어본다든가 음악회를 한다든가 하면서 돈 모금 활동을 하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기타 등등을 통해서 이제 돈이 들어오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그 배나TV에서 네. 이제 탈북난민 이제 구출단을 조직해가지고 네. 또 한 1년간을 저희한테 이제 네. 돈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도 그 어려운 소식들을 들으면 네.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이렇게 돕는 손길들이 그래 꾸준히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 올해는 더 많았죠. 올해는 한 4억 한 4,5천만 원 정도 네. 저희가 구호금으로 받았는데 지원받았는데 진짜 어떤 때는 택배로 돈을 보내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어느 나이 드신 할아버지는 내가 돈이 많지가 않다 그러면서 50만 원을 보내주면서 내가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보내주겠다. 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남기지도 않는 분들이 뭐 2천만 원씩 보내주신 분도 있고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면비로 오는 거다. 비용을 안 받고 면비로 오는 거니 누가 돈을 달라고 그래도 돈을 주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중국에서.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잘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막 불안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국에 와서 조금 있다 보면 그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뭔가 보태고 싶습니다 하면서 회원이 되는 자기가 받은 것만큼 또 환원하고 싶어서 더 이상 환원하고 싶어서 저희가 돈이 모아지면 지난번에 은주 씨도 한 300만 원 우리한테 기부를 했고 성주 씨도 결혼하면서 축의금으로 들어온 거 생명 하나 구하기 구하고 싶다고 200만 원 지원도 하고 뭐 이러면서 또 이제 북에서 온 젊은이들 또는 뭐 그분들이 이렇게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저는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예.
사실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96년에 창립을 했는데 예. 그 창립할 시기에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사무실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그때 우리의 목표는 북한에 정치범수용소가 있다는 거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일을 우리가 하자. 예. 했는데 이제 그 달에 우리가 창립한 그 달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세 명의 남성이 한국으로 오려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다가 잡혔어요. 러시아 경찰들한테. 그래서 보니까 북한인이더라. 그래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한 명을 북한 쪽에서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네. 총살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그 군인들이 놀래가지고 두 명은 이제 보내지 않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거를 알았고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에 떠도는 그 노동자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분이 나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제 저희한테 그 자기의 사연을 우리한테 보낸 거죠. 그 사연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지금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누군가가 당신 집에 문을 똑똑똑 두들기면서 나에게 물 한 컵만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시겠습니까? 네. 그들이 그런 처지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꼭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들을 손이 닿는 대로 우리가 도와주기 시작했고 한국으로 데려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22년 동안 지금까지 총 몇 명을 그럼 구출한 거예요?
1020명이요.
1020명.
네. 저도 놀랐어요. 이게 기적인가? 아. 뭐 이러면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이 그 감소하는 추세인데 네.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올해 초만에도 상당히 많이 그 감소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렇게 쭉 구출한 게 명수를 보면 초에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후반부, 중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9월, 10월, 11월에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사실 돈이 좀 없어서 좀 힘들었어요. 이제 한동안 그 고난의 행군 시대에 많이 나왔었죠. 네네. 그러다가 주춤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올해 또 많은 숫자가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중 국경 지역에 한 100명 정도가 잡혀 있는, 그러니까 중국 공안에 잡혀 있고, 뭐 한쪽으로는 또 도와서 나오기도 하고.
왜 이렇게 그렇게 갑자기 좀 늘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게 아마도 이제 북한에 지금 유엔에서 국제사회에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발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권력자들이 돈은 없어지지. 그리고 뭔가를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민간인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밀수하고 있는 그런 거래까지 국가에서 이제 그거를 자기네가 뺏어가서 국민들은 결국은 그 길을 돈 벌 수 있는 길을 놓치니까 그럼 이러다 우리가 또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탈북하는 경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지금은 자유를 위해서 내가 탈북을 한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럼 지금 탈북 난민들에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고 또 지원해야 될 게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국제사회가 진짜 이제 이 탈북자들을 이제 난민으로 인정을 해야 되고, 지금 사무총장이 예전에 유엔 난민기구의 대표셨어요. 그렇죠.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하는 말씀이 80% 이상이 난민에 속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난민으로 인정을 해야 줘야 되고, 중국 정부는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서 그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난민 조약 가입국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들어와서 결혼한 사람들, 그래서 아기 낳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법적으로 어떤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 사실은 그들도 한국에 오는 것보다는 거기서 살 수 있는 게 더 어쩌면 정서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그렇게 해준다면 그쪽의 가정 문제도 여러 가지로 해결이 되는 거고 그 여성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주는 게 있고 이것이 만약에 허락이 안 되는 한은 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들을 도와야 되고 네.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재정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북한 주민이나 네. 중국에 있는 탈북자가 이 방송을 들으면 네. 나도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저희가 북한 안에서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에 계신 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여러분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진짜 세계 각지에 너무 많다.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말고 네. 당신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뭔가 용기를 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는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에게 진짜 도움이 절실하다고 네. 지금 생각이 되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십시오. 어쩌면 저희하고 연결이 돼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가고 싶은 자유를 찾을 수 있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근 탈북민 구출 1,000명을 돌파한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 담당자인 김영자 사무국장으로부터 관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서울특파원이었습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이라크를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또 미중 무역회담이 다음 달 초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고요. 미 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가 6일째 접어들었지만 좀처럼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를 방문했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전 예고 없이 26일 오후 이라크 서쪽에 있는 알라사드 공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동행했는데요. 연말에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파병 활동 중인 미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한 3시간 반 동안 머물면서 군인 또 군무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거나 환담했고요. 또 연설도 했습니다.
어떤 연설을 하셨나요?
예, 이라크를 깜짝 방문한 이유는 장병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슬람 순위파 극렬 테러 조직인 IS의 세력을 위축시킨 전과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군 장병들의 노고 덕분에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 점령지가 거의 제거됐다고 말했는데요. 2년 전 취임 당시만 해도 IS가 이 지역에서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라크뿐 아니라 시리아에서도 IS가 거의 제거됐다고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시리아 철군 결정에 쏟아지는 비판을 방어한 걸로 미국 언론들이 해설하고 있는데요. 이라크에서는 미군을 철수할 계획이 없다면서 시리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라크에 있는 기지를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는 이라크와 이웃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군이 철수를 해도 시리아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네,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리아에 미군을 보냈던 이유는 IS의 거점을 되찾자는 것이었지 내전 중인 나라를 완전히 다시 세워주려는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시리아 재건에는 이제 정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면서 미군의 역할은 완수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리아 재건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미국이 그것을 감당할 게 아니라 다른 부자 나라들이 내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비용 문제도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리아에서뿐 아니라 미군이 세계 곳곳을 대가 없이 지켜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요. 미국이 그들을 위해 싸워주길 원하는 나라는 비용을 내야 한다. 물질적인 비용을 포함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이 그동안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이 호구, 그러니까 이용당하는 사람 취급을 받아왔다면서 이렇게 직설적인 어휘를 사용해 비판했습니다.
네, 비용을 내지 않으면 미군이 다른 나라의 안전을 지켜줄 수 없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 일정을 마치고 독일 람스타인 공군기지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요. 부자 나라들이 자신들을 지키는데 미국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면서 중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는데요. 이 상당수 미군이 주둔해 있는 한국 등에서도 이 문제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을 포함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라크를 방문한 배경 그리고 예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예, 취임 후 2년이 가까우는데 분쟁지를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비판이 부담이었다라고 주요 매체들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분쟁 지역을 방문할 때 사전 예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보안과 경험 문제 때문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베이징에서 무역회담을 연다고요?
네, 이달 초 부에노스아이레스 정상회담에서 90일 동안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다음 달 초 처음으로 대면 협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제프리 게리시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이 1월 둘째 주에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26일 블룸버그 통신에 보도했는데요. 데이비드 멀페스 재무부 차관도 협상단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중국 쪽에서도 이런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예, 중국 상무부가 27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1월에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중국 측 협상단은 왕서우원 상무부 부부장, 그러니까 차관급인데 이 사람이 단장을 맡을 걸로 보입니다.
네, 양쪽 대표 단장이 모두 차관급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지난주에 그 중국과 실무회담이 다음 달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을 때는 장관급 무역 통상 협의가 점쳐졌는데요. 격이 낮아진 겁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 풀기 어려운 쟁점이 많이 있어서 차관급 회담으로는 합의 도출이 힘들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어떤 쟁점들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가장 큰 게 이 중국 통신 장비 기업 화웨이 문제인데요. 이 회사 2인자인 멍완조우 최고 재무 책임자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관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의 요청으로 이달 초에 캐나다에서 체포됐다가 현재는 보석 상태로 범죄인 인도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이 화웨이 측하고 중국 정부는 아무런 혐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인데요. 게다가 미국 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화웨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검토 중입니까?
네, 화웨이하고 이 GTE 장비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초 서명해 발효시킬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미국은 연방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군대에서 중국산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알려진 행정명령은 민간 분야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미국 전체에서 그러니까 중국산 통신 장비는 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조치를 추진하는 근거는 뭔가요?
예, 이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할 것으로 보도됐는데요. 국가 비상 사태에 대응해서 상업을 통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법규입니다. 여기서 국가 비상 사태란 안보 문제인데요. 앞서 정부에서 화웨이하고 ZTE 장비를 사용 금지한 이유도 중국이 이들 장비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빼내갈 수 있다는 안보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화웨이나 중국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행정명령 계획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라고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이 아무 증거 없이 추정으로만 범죄를 만드는데 국가 안보를 활용한다라고 비판했는데요. 화웨이도 공식 논평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화웨이는 미국과 주요 국가들의 퇴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서 5G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방 상원이 다시 열리는군요.
네, 미 연방 상원 의원들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마치고 오늘 27일 다시 개회하는데요. 하지만 연방 정부 부분 폐쇄 사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 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인데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이 셧다운, 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는 27일로 엿새째 접어들었습니다.
네, 부분 폐쇄라고 하는 게 모든 정부 부서가 문을 닫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15개 정부 부서 가운데 국방부와 보건후생부, 보훈부 등은 이미 몇 달 전에 지출안을 승인받았습니다. 나머지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이 이번 셧다운, 정부 폐쇄 사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들 부서도 업무가 완전히 정지된 건 아니고요. 국가 안보에 필요한 필수 인력 등은 계속 일하기 때문에 부분 폐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예산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또 민주당은 장벽 예산이 아니라 국경 안보 용도로 13억 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이 양측이 전혀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이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아직 타협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이라크를 깜짝 방문했는데요. 동행한 기자의 질문에 필요하다면 뭐든지 하겠다면서 우리는 장벽을 갖게 될 거고 안전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으로 임명된 믹 멀베이니 예산관리국장이 액수면에서도 양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멀베이니 국장이 23일 폭스뉴스 방송과 인터뷰에서요. 50억 달러까지 요구하지 않고 액수를 낮출 테니 민주당이 13억 달러에서 올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는데요.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할 수 있는지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이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이나 공화당 쪽에서는 이 셧다운이 새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멀베니 국장마저도 그렇게 말을 했고요. 공화당 소속 마크 메도스 하원 의원 역시 26일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국경장벽 예산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매우 강경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메도스 의원은 강경 보수 성향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의장인데요. 앞서 상원이 장벽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서명하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네,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지난 주말에 정부가 다시 문을 열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쨌든 27일 상원이 다시 문을 여는데 어떤 논의가 이뤄질까요?
글쎄 알 수가 없는데요. 사실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출석할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표결 24시간 전에 미리 알려주겠다면서 27일에는 표결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알렸다고 합니다. 연방 하원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장벽 예산을 전액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상원에서 막혀 있는 겁니다.
네. 연방 정부 부분 폐쇄 사태가 지난 20일 0시를 가해 기해에 시작됐지만 주말을 낀 데다 25일에는 휴일이어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26일부터 본격적으로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번 셧다운으로 80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들이 영향받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한 42만 명은 필수 인력으로 구분돼서 계속 일하고 있고요. 38만 명 정도는 일종의 무급 휴가 상태에 있습니다. 이 필수 인력의 경우 부분 폐쇄 사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일하면서도 월급을 받지 못하는데요. 따라서 주택 융자금이나 각종 공과금을 제때 납부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 의장은요. 연방의회가 조처해서 결국에는 모든 공무원이 월급을 받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월급이 조금 늦게 나올진 모르지만 일시적인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죠.
네, 그렇습니다. 장벽 예산 요구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최대 연방 공무원 노조인 AFGE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지성의 상아탑 학문 희망과 진리의 요람.
미국 대학을 찾아서.
It's a part of like Harvard's residential college.
I'm the freshman and trying to get them involved. People are so willing to.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이 살아 숨쉬는 곳.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대학들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최초의 수업은 1638년 여름에 시작했습니다. 운동장이 달린 작은 목표가 함께해서 수업이.
이들 학교는 어떻게 오늘날 부강한 미국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는지.
And so,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매주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 남포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 낮에는 영하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은 영하 16도, 낮 기온은 영하 7도, 중강 아침 기온은 영하 25도, 낮에는 영하 9도로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은 영하 20도, 낮 기온은 영하 4도, 황해도 지역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15도, 낮에는 영하 3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15도, 낮 기온은 영하 5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 낮 최고기온은 2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25도, 낮 기온은 영하 10도, 평강 아침 기온은 영하 20도, 낮 기온은 영하 5도, 청진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낮 기온은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삼지연은 아침 최저 기온 영하 31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7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동해 앞바다는 대체로 맑겠지만 먼바다 쪽으로는 구름이 끼겠고, 서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2에서 4m, 서해 북부 해상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12월 27일 목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VOA 방송의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7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800, 1157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 사이트로 함께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오늘 시리아 주재 대사관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번 조처가 시리아와의 관계를 복원하고 지역 정세에 외부 세력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외교부는 자국 외교사절이 이날 시리아에서 업무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2011년 시리아에서 내전이 시작되자 현지 대사관 문을 닫은 바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에 맞서 싸우는 반군을 지원한 주변 나라들 가운데 하나로 시리아 내 대사관 재개관은 아사드 정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국방부 장관이 자국의 최신 통신체계 구축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참여하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개빈 윌리엄슨 국방장관은 화웨이가 영국 5G 통신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슨 장관은 중국 정부가 해킹 등 각종 위법 행위의 배후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영국 해외정보국 MI6의 알렉스 영거국장도 이달 초 중국산 통신장비의 보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화웨이는 중국 인민해방군 전직 장교가 만든 회사로 전 세계 상업용 통신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는 회사입니다. 중국판 위성항법 서비스인 베이더우가 오늘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위성항해국은 어제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이더우가 오늘부터 전 세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두칠성에서 이름을 딴 베이더우는 중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위성항법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독자적인 위성항법 서비스를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유럽연합뿐이었습니다. 베이더우 위치 확인 서비스는 정확도가 10m 이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서비스의 정확도는 5m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베이더우 서비스를 위해 모두 33개 인공위성을 이용하며 2020년까지 위성 4개를 추가로 발사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분 폐쇄가 엿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연방상원이 오늘 개원합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견해차가 커 연방정부 폐쇄가 풀릴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경 보안 예산으로 13억 달러만 책정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예산을 전액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 반대로 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연방정부 폐쇄가 언제까지 갈 것 같냐는 질문에 국경장벽 예산이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닉 멀베이니 예산관리국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회견에서 연방정부 폐쇄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의 경보 단계가 두 번째 심각한 단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난관리청은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자 오늘 경보 단계를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화산 주변을 운항하던 비행기는 모두 회항했고 화산 주변 5km 구역은 접근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22일 화산 활동으로 인한 쓰나미로 지금까지 적어도 430명이 숨지고 15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화산 주변 해안 주민들은 또 다른 쓰나미가 올 것을 우려해 대피 공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재난관리청은 접근 금지 구역을 2km에서 5km로 확대하고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이 구역 진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단이 1월 초 중국 베이징에서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제프리 제리 씨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데이비드 말패스 재무부 국제문제 담당 차관이 이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나라 대표단이 예정대로 만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만나 무역 분쟁을 진정시키기로 합의한 이후 첫 회담이 됩니다. 두 나라는 지난 몇 달간 상대에 대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B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